고린도후서 6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개척자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우리는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할 때는 주로 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얼마나 많은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령의 큰 능력을 행한 것을 주로 잘 알고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대로 그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얼마나 많은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 당한 것을 우리는 또 강조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했고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말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큰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고난 중에도 그것을 다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은 자기가 그런 많은 고난 받은 것을 얘기한 다음에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그런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내면적인 자세를 하나 앞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내면은 다 숨겨져 있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런 아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속사람의 실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너무 억울한 일을 맡았을 때, 부당한 권한을 받았을 때, 또 더구나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배반을 받는 아픔을 당할 때나 또 죽을 정도까지 극심한 환난, 고난, 고통을 만났을 때는 속의 본성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죠. 그 속에 있는 그대로의 본성이 그때 나타나서 그때 그 사람의 실제 인격과 그동안 해왔던 실제 믿음의 실상을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애매한, 즉 아무 죄가 없이 죄인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이 억울할 때는 땅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분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강도나 달릴 만한 그런 흉악범으로 몰려서 모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를 보고 무슨 분을 품고 욕을 하고 뭐 혈기를 내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본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뭐 예수님만 그렇게 살면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모델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좀 부담이요, 책임이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대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입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 무거운 말씀이긴 하죠.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 때가 바로 이런 때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고 선을 행하고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 분한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허탈감을 참 억누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토해냅니까? 분노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혈기를 내면서 그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또 다른 죄에 빠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줬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악하게 부당하게 대하면은 나도 저런 사람을 내가 그렇게 대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다. 너만 죄에 빠진다. 너도 같이 악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되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억울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에는 비할 수 없지만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앞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은 고난을 자랑삼아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거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죠. 더구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는가? 고난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미로 그것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도 예수님처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좌취를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요점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먼저 고난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첫째 어떤 관점에서 됐냐 하면은 먼저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대했고 둘째는 그와 더불어서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 기준으로 그것을 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첫째는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내가 편하고자, 내가 고생 안 하고자, 내가 손해 안 보고자 대부분 사람은 이걸 기준으로 하죠. 내가 좋으냐, 내가 편하냐, 내가 소원했냐, 내가 희생되냐, 이걸 기준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리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차원이 좀 다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기준을 삼단 말이죠. 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반대에서 자기가 돕는 영혼들,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기준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에게 유익한가, 이걸 기준으로 했고, 둘째로 그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한 것은 악한 자의 공격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자신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 거예요. 즉 자기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악한 자가 악하게 한다고 나도 같이 더불어서 악에 빠져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악한 자의 악한 일에 내가 그 악에 같이 휘말려서 희생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오늘 아홉 가지로 말합니다. 물론 뭐 아홉 가지가 다는 아니겠죠. 조금 항목이 많아서 조금 뭐 지루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킨 이 아홉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거나 부당한 환난이 있을 때 이 아홉 가지를 생각하면은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는 깨끗함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게 공격해도 사람이 그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거리낌이 없이 깨끗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죠? 정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 낙심이 되죠. 또 피의식이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줘봤자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네. 자기가 선을 행한 게 대해서 후회도 나고 피의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는 아,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매일 섬겨주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끼쳐줘.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요, 악한 것으로 대가품 당하니까 이제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 의욕이 없어지죠.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좀 편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도. 그게 지혜 같지만서도 그러면은 악한 사람이 주는 고난의 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죄에 빠지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사니까 그런 낙심을 하고 사람을 상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차피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사람을 상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음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런 억울함이나 애매한 고난이 문제가, 어려움은 되지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부당하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도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지식으로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쉽지. 여러분들 뭐 사람에게 뭐 상처를 받거나 부부간에 또 싸울 때 어떻게 말씀 기준으로 싸워요? 당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싸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억울한 일, 싸울 일, 혈기나는 일, 분한 일,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 그동안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는 타이틀 다 없어져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감정은 가깝고 말씀은 멀어요. 우선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억울한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지식으로 했다는 그거는 사람의 지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뭐예요? 너도 그럴 때 이렇게 해. 저 사람이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사람의 지식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바로 바울은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불공평한 대우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대해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은 뭔 줄 알아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목적은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말씀을 떠나서 죄짓게 하는 거,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것도 내가 억울한데 억울한 대우를 받는 그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뭐예요? 그 억울한 고난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의 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공격 때문에 내가 왜 그 고난 때문에 죄의 희생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서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못 참는 그런 아주 조롱과 멸시를 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모욕을 하잖아요. 감정을 막 긁어내잖아요. 목적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 이거는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억울함이 억울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고난을 오래 참는 방법으로 감당했어요. 여기 참는다고 말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있죠. 오래 참어요. 사람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참아야지. 아유, 저를 사람 내가 상대하자면 참아야지. 두 번째도 아이 또 그러네. 아이 또 참아야지. 세 번째 또 그러네. 매주 세일 모임 때마다 계속 남을 긁어요. 세일 모임을 나가야 되나? 저 사람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자 바로 오래 참는다는 이겁니다. 사람이 한두 번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닿는 때까지는 내가 참아줘요. 근데 그건 오래 참는 건 아닙니다. 기간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오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격이 따라가야지 그냥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아, 오래 참으라고 했지. 그거 안다고 됩니까?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격이 따라가야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죠.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심으로만 돼요.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이게 있죠. 오래 참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고난 앞에 사람의 실제가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 참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더 폭발하기 때문에. 내가 일곱 번은 참아야지. 그 사람은 여덟 번째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세 번까지 참아준다? 그 사람 세 번 그 다음에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오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비함으로 됐다 그랬어요. 뭐 선한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자비함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자비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악하게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인격입니다. 마귀도 인격체잖아요. 악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체인 이 마귀가 하는 공격은 내 인격으로 감당해야지 내 지식이나 힘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격이잖아요. 자기를 악하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을 자비함으로 대해요. 이게 무슨 지식으로 될 일이에요? 아, 성경에서 자비함으로 대라고 했지.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모양은 낼 수 있겠죠.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겠죠. 인격이 안 따라가는데 그거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되겠죠. 인격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공격에 똑같이 악한 방법을 하는 거, 뭐 그건 누가 못해.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바로 인격이 안 따라가게 돼. 그게 무슨 인격입니까? 십자가의 죽은 인격,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인격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악한 자 때문에 인격이 안 되면은 자기도 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은 똑같이 악한 죄를 행한단 말이에요. 뱀이 어차피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는데 그가 하와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고난이 자기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그 악한 자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건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악한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악한 자 때문에 악한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는 축복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악 때문에 자기도 악한 일에 동참해서 악에 빠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인격이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로 했다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감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이 악하게 해방해도 자기는 성령을 따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의 악행에 인간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거스려 한다는 것이 돼요. 자, 악한 자는 악한 영을 따라 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뭐 자기가 악한 일을 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영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따라 하는 그 악행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같은 영인, 선한 영인, 거룩한 영인, 성령을 따라 반대로 할 때 그 악한 영이 하는 행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했다는 것은 그것을 대적해서 거슬려서 반대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역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를 이기는 것은 죄에 따라가지 않고 죄와 반대로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없는 사랑으로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거짓없는 즉 순수한 사랑으로 대했다. 앞에는 또 자비함으로 대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사랑으로 대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아, 저 사람이 저하니까 성경에 사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순수한 사랑으로 대했다고 할 때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랑, 실제로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우리는 속에는 사랑이 안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의무적으로 일로 사명감으로 할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거짓 사랑일 수가 있죠. 마음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거짓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죠. 실제 여기 아가페인데 실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의 인격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빌보서에 보세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기 손해볼 정도가 아니고 죽는 것도 바울에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바울의 인격이죠. 십자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길 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강도를 어떻게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합니까?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끔찍한 죄를 행하는지 모르니까 그 죄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알잖아요. 그게 대한 그 불쌍함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 거짓없는 사랑을 했어요? 자기를 공격하고 저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가져오는지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면 뭐 믿기보다는 우선 불쌍하지 않겠어요? 불쌍하니까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은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고 손해봐도 그냥 미워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뭘 몰라요? 사랑하는 거 몰라요? 용서하는 거 몰라요? 서로 성결하는 거 모르는 거 다 알잖아요. 지식은 다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사건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인격으로 신앙을 안 하면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짓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죠. 내가 지식을 안다고 나도 사랑해야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아가페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런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데, 사랑이 없는 자인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을 정도로 마음이 악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이런 바울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가 자기와 같은, 과거의 자기와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과거 꼭 자기가 했던 같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는,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했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죠. 바울의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도 말했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안 전하면 핍박 없는 겁니다. 핵심적인 십자가의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성경 지식을 전하고 종교적인 지식을 전하면 핍박은 없어요. 적당히 종교적으로 타협하면 고난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알지만서도 끝까지 고난이 와도 자기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관이, 신앙관이 어차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어차피 자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대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명을 위해서 살지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확실하죠. 분명하죠. 우린 사람 눈치를 왜 봅니까? 사람 눈치 보죠.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이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둘째는 선택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신앙관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런 신앙관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사람을 좋게 하려면 사람 비호 맞춰서 타협하고 또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 안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케이, 괜찮다. 자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는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은 내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그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데 고난이 뭐 두렵겠어요? 자기를 이 바울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바울의 인격이에요. 신앙은 인격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행위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인격이 안 따라가는데 그 책임 사명 감당을 하려고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리 사명이 뭔지 다 알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금식하는 게 좋은 것도 알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인격은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남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시장 거리에 나가서 구제를 하고 인격은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있어가지고 지식을 행하려고 하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바울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자기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에서 변화된 그 인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세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던 편입니다.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인격이 안 따라가면 피의식과 후회와 원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슬퍼하고 한탄하며 우울증에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너들도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내가 뭐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자기 인생관입니까? 고생 안 하는 게 인생관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기 인생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더 많이 하면 오케이 그거 좋다. 자기 원수들이 자기 감옥에 갇힌 것을 이용해서 복음 더 전하면 그거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수단으로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기뻐하는 도구로 살면은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걸릴 일이 별로 없겠죠. 남이 핍박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죠. 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사명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은 사람인지라 사람의 도움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좀 바라야지. 어떤 도움을 좀 바라야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나를 좀 섬겨줄 사람이 없는가? 그러면서 동네 반대 얘기하고 다니죠.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려면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하고 은근히 강요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이 더 어렵게 됩니다. 왜 사람이 자기 기준만큼 안 도와주면 실망하고 피어실 가지고 원망이 되겠죠. 더 자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했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첫 선교지 구브로에 가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자 할 때 박수무당인 이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했죠. 그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당들을 회개시켜서 그 무당책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도 바울을 능력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의의 무기로 됐다 그랬어요. 의의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이 뭐 진리와 정의와 말씀으로 공격하는 건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항상 거짓과 속임수와 모함과 술수와 이런 불의의 무기로 공격합니다. 그럼 불의의 무기를 거짓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배로도 거짓말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불의의 무기로 공격하는 자에게 불의의 무기로 싸우면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 작전에.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로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불을 끄는데 불을 더 많이 지른다고 불이 꺼집니까? 반대로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단의 권세를 파쇄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악한 사단의 불의한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홉 가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공격과 고난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방법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게 들리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선 믿음,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인데, 피해보는 일인데, 억울한 일을 더 내가 감당하는 일인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야구까지 살아요? 바보 같은 일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희생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일단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불의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침해해야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조그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소원에 조그만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불이익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조그마한 자기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은혜 받은 공동체를 욕하고 대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주면서 감당해온 사람을 그 은혜를 악으로 갖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자승자박 자기 죄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뭐 그 사람 죄짓게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희생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아홉 가지 방법을 보세요. 이 아홉 가지 방법은 사실 바울이 태장에 맞고 배로 파선하고 굶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보통 사람은 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죠. 1차원적으로.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이것도 어렵지만 헐벗고 매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은 이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이 아홉 가지가 사실은 태장에 맞는 거, 굶주린 거, 바다에 파선하는 거 사자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그런 괴로운 고난보다는 이 아홉 가지의 삶을 사는 이 자체가 몇 배나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홉 가지가 더 쉬운 것 같죠? 아 나는 매맞고는 못 살아. 아 내가 그걸 굶고 어떻게 살아. 앞에 전자는 자기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그러면은 후자의 아홉 가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인격적인 차원의 고난이에요. 이거는 내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인격이 안 따라가면 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아홉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라니까 아홉 가지 인격으로 살라니까 날마다 안 죽고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 정말 속에 얼마나 자존심과 억울함과 분노가 죽기 싫어하는 육신의 감정이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바울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격이 되니까 아홉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영혼 구원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가 말한 대로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쪼잔한 마음으로 그냥 조그만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하고 네 거냐 내 거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고린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을 봐도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좁아보세요. 마음이 바란 잘날 없죠. 항상 어렵죠. 항상 문제가 있죠. 항상 자기 문제에 끙끙거리죠. 문제가 끊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도 바울의 도움과 은혜와 헌신을 받고도 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만을 위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 고린도 전후서가 다 그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 은혜를 좀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날 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면 자기 문제가 없어질 텐데 늘 자기 문제. 내가 어떻게 밥벌어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거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 문제가 끊임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그 뒤에 6장 11절에 12절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이런 쪼잔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은 이미 열려있대요. 같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신앙을 해도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면 교회와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좁은 인생이 됩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늘 요동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개척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건 아니죠. 오히려 악한 자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아무 죄가 없어도 예수님도 악한 자, 이단자, 귀신 들린 자라는 모함을 받았죠.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면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존중을 받지만서도 불의한 자들로부터는 악한 자로 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거짓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거짓되다고 생각해요. 거짓된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습니다. 좋아함을 받아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이중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바울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존귀한 자로 대우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부터는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욕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죠.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운 이유는 속에 있는 것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선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선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같은 사람을, 바울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또 시몬이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가만 계셔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너 속에 뭐 있지? 이런 걸 다 아시지만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가만 계셔도, 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 가만 있어도 예수님을 욕하고 악하게 하죠. 바리새인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다 드러내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롭게 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말할 때 바울을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다. 또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을 볼 때 그 악한 것이 드러난다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든 사람의 악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감춰져 있었는데 교만한 사람, 음란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모세가 드러낸 게 아니에요. 모세를 대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요압은 요압의 모습으로, 아이도벨은 아이도벨의 모습으로,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마음의 생각 품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두 가지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도 내가 대함을 받고 욕된 이름으로도 대함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 바울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대해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바울처럼 바울 이름만 들어도 감사가 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죠.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바울 이름은 속이는 자요, 괴질과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악한 말을 퍼뜨리는 악한 자라는 이런 이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바울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보는 거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 악한 자들은,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바울을 이렇게 박해해서 정말 지질이 복 없는 자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박해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상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죠. 핍박 자체를 기뻐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핍박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십자가로 끝난다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하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그걸 바라볼 때 기뻐하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는 사람의 악한 것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역으로 상급의 도구로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이름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런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만 받아들이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에게 하시는 그 말만 받아들이면 나는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박해 받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대하는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박해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더 비참한 인생이 되죠.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패배하는 것. 사단이 그 목적으로 고난을 주는데 원수의 공격에 패배하는 것이. 왜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왜 고난 때문에 나도 그 고난을 주는 사람과 같이 죄를 지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수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 이길 텐데 사람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박해를 십자가의 원리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의 수단으로 박해가 역전으로 이용되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으로 그 박해를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열매는 바울의 인격의 열매지 자기 노력과 고생과 힘든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 아홉 가지의 바울이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격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